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율법주의에 관한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 첫 공의회가 이제 소집이 됩니다. 율법주의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은혜의 방법의 차이, 여기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구원의 방법도 아니며 구원의 조건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으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법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율법은 왜 준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됩니다. 율법은 어떤 의미와 내용을 가지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의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우선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의하면 우선 시기적으로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없이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건 저희 얘기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의 생애 속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저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가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우리 모든 구원을 얻는 이 반열에 서두에 놓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 사건으로부터 이 사도 바울의 증거를 예로 들자면 430년 후에야 율법은 주어집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지죠. 구원이 만일 율법의 행위를 준행하는 것이 그 조건으로 되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은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땐 율법이 주어지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논리는 이겁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며 성경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계를 믿음의 가문을 시작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율법은 그 후에야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해집니다. 만일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아브라함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성경이 이 신자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의미를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로 이 차원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럼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고 방법이 되지도 않는다면 그리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럼 구태여 무엇 때문에 율법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문제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반율법주의, 그러니까 지금 무법주의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 일변도로 가서 이 무법주의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반율법주의라고 보통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파 중에 하나가 워치만니파입니다. 워치만니파에 대해서 제가 자꾸 요즘 입에 올리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성도들이 워치만니 일파의 모임에 미혹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은 아니고 구원의 도리는 분명한데 율법 해석은 전혀 잘 못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워치만니와 위트니슬리,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왕중생이라는 분이 이 일에 많이 처음에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라고 안 그러고 집회소 그래가지고 만나곤 하는데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전체를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하시고 여러분 신앙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 동네가 훨씬 은혜롭고 분위기가 좋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것은 분위기로 믿지 않습니다. 분위기 좋은 데 가시려면 저녁에 무슨 무슨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시면 분위기 좋습니다. 표정 좋고 얼굴이 그럴듯한 것이 기준은 아닙니다. 그 뭐 저를 보면 행동한데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묘사도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살찐 사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뭐 하여튼 그건 좀 여담입니다. 자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열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족하는 분들이 많아서 자꾸 이렇게 권면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을 이렇게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린다는 걸 늘 염두에 두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할례를 예를 들어도 오늘 그 우리 사도행전 15장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율법을 대표해서 좀 할례가 등장하고 있는데, 할례는 언제 준 거냐 하면 창세기 17장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 17장에 이 할례가 왜 등장을 하게 되냐 하면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의 몸에서부터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 믿습니다. 그때까지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갈과의 사이에서 그 애를 낳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오늘날 아랍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노하십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과 함께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떱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때까지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 때문에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치라고 명하시고, 그 이름으로 고쳐야 되는 이유는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열국의 아비입니다. 열국, 열 나라의 아비가 아니고 그 나열할 때 열자입니다. 여러 나라의 아비입니다. 모든 조상의 아비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주는 이유는 너를 내가 모든 내 자손의 그 아비로 삼겠다 이겁니다. 너로부터 너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의 자녀 삼은 첫 효시고, 그 후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 백성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이름을 개명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건 육체를 따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할례를 명합니다. 15장에서는 할례의 그 요구가 없다가 17장에 와서 할례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포경수술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버린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생리학적인 차원에서 후손을 만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신령한 후손, 지금 얘기하는 건 전부 영적이고 신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 후손을 하나님이 인위적인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조건으로서 만들어내는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후손이라는 뜻을 분명케 하기 위해 그 명명을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율법의 가장 중요한 힌트가, 그 내용의 힌트가 숨어져 있습니다. 할례를 행함으로만 영적인 후손을 만들어낸다라는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후손을 내 손으로 만들어낼 테니까 너는 할례를 행하여 그 뜻을 잊지 말아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건 언제나 그 율법이 어떤 영적인 결과를 산출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영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조건과 문제를 해결해야만 시행될 수 있는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 율법 속에 하나님이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건을 하나님 쪽에서 해결한다는 내용이 감춰져 있는 요구인 것입니다. 숨도 안 쉬고.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한테서 연애 편지를 받았는데 읽다가 그냥 죽었대요. 왜 죽었냐? 쉼표를 안 찍어놔갖고 읽다가 숨이 막혀서 죽었다는 식이 됐습니다. 제가 말이 조금 이렇게 한 문장으로 길게 끌고 와서 이해가 잘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제 다른 데 나타난 것으로 확인합시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대목입니다. 20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13페이지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천지창조가 완성된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완결했기 때문에 쉬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쉰다는 것은 분명히 모든 일을 마치고 난 후에야 결과가 되는 것이지 쉬어서 일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건일 수 없습니다. 쉰다는 것이. 그러니까 안식일이 허락되는 것은 우리가 안식해도 좋을 모든 환경과 모든 이런 조건들이 완성이 됐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일을 쉬라 이렇게 명령한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쉰다는 것은 안식일을 쉼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이제 완성된다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되었으니까 쉬라거든요. 그 모든 율법은 이런 내용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걸 조금 더 잘 푼 대로 갑시다.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12절입니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말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이 안식일을 명하면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들었냐면 출애굽 사건을 듭니다. 안식하라는 것은 애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거든요. 노예가 어떻게 쉽니까? 주인이 쉴 때도 옆에서 수발을 들어야 되는 게 노예입니다. 쉬려면, 안식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일단 자유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를 꺼내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꺼내줘서 너희를 노예 상태에서 꺼내고 자유인이 되게 했으니 안식일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자유, 조건, 모든 환경이 조성되었으므로 지켜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속에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예되었던 것, 아직도 남은 일을 해야 되는 그 풀어야 할 선결 문제들을 하나님 쪽에서 풀어줄 것이다가 내포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은혜의 반열에 동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브라함이 결국 율법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율법이 왜 필요하냐 할 때 율법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 바로 이것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것이 어떻게 불가능했었는데 이렇게 가능하게 됐느냐 하는 내용이 율법 속에 함께 이해됨으로써만 율법은 그 자리를 찾게 됩니다. 조금 더 바로 지금 살펴본 이 안식일 문제로 인한 그 내용을 이제 조금 더 확인을 해봅시다. 출애굽기 이번엔 3장으로 갑니다. 이 뜻이 성경 속에는 아주 대표적인 사상으로 여기저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때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나와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구출하라고 보내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가기를 거부하고 11절 이렇게 반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이 뜻을 잘 보세요. 모세는 지금 이 문제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부터 4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편을 안 들어주셔서 괜히 애굽관을 하나만 때려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라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편을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에 대한 아직 의심이 있고 그리고 여태까지 진행된 과정과 지금 형편으로 봐서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자꾸 반문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이 정말 저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실 겁니까? 이것이 모세에게는 아주 큰 그 의심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시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에게 시킨 모든 일을 내가 함께해서 이 일을 분명코 이루리라 하는 증거를 주시기로 합니다. 그러면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한 내일 일어날 일이 확실할 것에 대한 증거를 주려면 그 증거는 일어날 일보다 앞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증거를 뭘로 주시느냐 하면 일어나야 될 일이 완성이 돼야만 일어날 수 있는 그 뒤에 일어날 일로 증거를 제시합니다. 모세의 질문은 내가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행하실 겁니까? 를 물었는데 하나님의 답은 내가 그렇게 할 거다. 그걸 뭘로 하느냐 하면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서 이 산에 와서 나를 경배할 것이다 이겁니다. 이건 증거로서는 적당한 증거가 아니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하나 있는데 저 여인과 내가 결혼할 것을 확신시켜 주십시오. 저 여자를 내가 너한테 줄 것이다. 그걸 어떻게 하냐? 내년 이맘때에 네가 와서 너희 애를 유아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준 거예요. 그럼 그건 된 다음에죠. 된 다음에야 뭐 유아 세례를 주든 말든 뭐 아들을 낳든 열 쌍둥이를 낳든 그건 그 다 돼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의심이 나서 묻는데 하고 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저기까지란 말이에요. 꺼내오나 못 꺼내오나 보고 그 다음 문제를 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문제가 해결돼야 다음 문제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저 궁극적인 목표를 이미 세우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오는 것이 하나님께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꺼내서 이 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는 데까지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선결 문제냐면 꺼내와야 이 산에 와서 경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은 모세야 걱정 마라. 내가 내 백성을 불러내서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게 하려는 데까지 내 뜻을 갖고 있는데 야 꺼내오는 게 왜 실패하겠냐.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왜 자꾸 천당천당 하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천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된 기업을 받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중간에 무슨 뭐 학교 떨어진다 뭐 교통사고 난다는 걸로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성경식이지 우리식으로 뭐 구원을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학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것 하나하나를 격파해 나가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식의 답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주신 이런 약속의 방법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율법을 다시 생각한다면 안식일을 지켜라 했던 것이 안식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준다는 것이 안에 포함되어서 지켜라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율법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꺼내줘야 안식을 지키죠. 천지창조를 완결하셔야 그 다음에 우리가 쉬지요. 이것이 율법이 갖는 그 중요한 핵심된 내용으로서 율법이 은혜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신약에 와가지고 율법 전체에 대한 설명의 이런 부분과 일치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네 옷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율법의 전 뜻은 이거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 때와 이제 이 은혜를 깨닫고 살 때의 차이를 설명하는 부분에 가면 이 율법적 요구가 무엇인가가 분명해지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해된 율법관. 율법을 향하여 죽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제는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 하면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율법이 요구한 정당한 요구로 이제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옛날에는 율법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고 즉 자랑하는 자로 살았던 겁니다. 율법주의, 행위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율법주의가 갖는 가장 큰 그 특징이 뭐냐 할 때 자기를 증명하는 거죠. 난 거짓말 안 했다? 넌 했다. 난 간음 안 했다? 넌 했다. 난 살인하지 않았다? 넌 했다. 이거예요. 율법주의는. 근데 율법의 원래 요구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겁니다. 이걸 율법주의로, 행위주의로 끌고 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율법은 우리에게 자기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하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태껏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요구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문제를 하나님 쪽에서 선결하시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빼놓고 율법을 보면 그것은 전부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요 남과 나를 구별하는 것이요 남을 심판하는 것으로밖에 율법은 쓰이지 못합니다. 6장으로 가보십시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입니다.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 13절 14절에 쓰여진 사도 바울이 쓰는 단어들을 보세요. 자, 할례라고 여긴 등장을 합니다만 율법 전체를 대표해서 이제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 할례를 뭘로 쓰나 보세요. 자랑으로 쓰려고 그러죠. 자랑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내가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며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하는 것으로 자신을 구별해냅니다. 말하자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자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로부터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대로 우리를 바꿔놓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 속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바로 이 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이 작업이 하나님 쪽에서 선결될 것을 약속한 요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1차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사형선고를 합니다. 언제나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럴 때 로마서 3장으로 가보십시다.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적 기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이 문제를 우리 앞에 제시하자 우리가 아무도 여기 합격점에 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동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군가를 확인하고 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할 때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재밌죠? 죄송합니다. 저만 재밌어해서. 율법이라는 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얼마나 기가 막힌가 보세요. 율법을 우리에게 들이대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 아주 뭐 객관적으로 명약관화하게 드러납니다.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킨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십자가밖에 붙들 것이 없다. 구원의 방법이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은혜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복음입니까? 다 십자가로 갑니다. 근데 율법은 결국 구원의 조건이 아니요 우리를 죽게 하고 심판하는 것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래서만 우리는 십자가 아래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로 갔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율법의 원래 요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가치입니다. 그 율법이 십자가와 손을 띄지 않는 이유입니다. 다시 아까 그 로마서 3장으로 가보십시다. 아까가 아니라 지금이네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바로 이 율법이 모두를 정죄하고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서 그 바로 그 정죄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은혜 아래, 믿음 아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노릇을 율법이 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21절부터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방법이라는 것이 쭉 나오고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여기 믿음이 율법과 손을 잡는다고 결론이 떨어집니다. 무슨 뜻일까요? 율법은 결단코 구원의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의 방법은 은혜뿐이요, 믿음뿐이요, 십자가뿐입니다. 그러나 그리로 누가 보내느냐 하면 율법이 그리로 보냅니다, 사람들을. 모든 구원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와 절망 없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겠습니까?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할 때 율법이 합니다. 율법이 우리 모두를 정죄하고 심판해서 십자가로 보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자기의 죄와 자기가 주인으로서 살았던 모든 데서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며 죄를 벗어던지고 의와 거룩으로 옷 입은 신자의 자리에 서게 함으로써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이제 자신의 증명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며 자기의 자랑이 아니요 이웃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일을 인하여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자세로 들어가는 것이 자랑이 됩니다. 십자가만이 자랑이요? 나를 내세우기보다 이웃을 위하여 내가 죽는 자리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거야말로 무엇의 요구죠?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이 해냅니다, 결국. 왜요? 율법 안에 이 요구가 있으면서 동시에 이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선결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약속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되 그 정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 아래 몰고 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자리에 서게 합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보실까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율법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십시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율법을 행하려면 율법으로 시작하지 않고 뭘로 시작을 해야 됩니까? 십자가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시킨 이유는 뭐죠? 육신으로 율법을 행하지 않고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드디어 거룩해지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로서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다시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는 아닙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죠.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 잘하라 그러는 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부모가 생기고 공부를 못하면 부모가 없어지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죠? 고아가 공부를 잘한다고 그래서 없었던 부모가 생기지도 않고 부모가 있는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있었던 부모가 갑자기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부모가 생기고 안 생기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부모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의 조건이 아니므로 나는 공부 안 한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왼수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난 부모님 계시니까 공부 안 해도 돼 이건 말이 안 되지. 계시니까 더 해야죠. 왜요? 부모가 내 팽개쳐 놓은 자식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라면 스스로 분발을 해야 되겠지만 부모가 있는 자식이라면 그건 뭐 놔둘 수가 없습니다. 말로 해서 안 되면 때리고 때려서 안 되면 껍질을 벗기고 껍질을 벗겨서 안 되면 오장육부를 토막을 내는 한이 있어도 시키고야 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인? 아닙니다. 율법을 분명히 하자고요. 율법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걸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걸 허락하셨다고요?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한 겁니다. 거룩해지라 말입니다. 거룩해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다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자녀답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요구하십니다. 연약한 자리에 그냥 눌러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율법과 저촉되는 생활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보십시오. 자랑이 아닙니다. 심판하고 경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 전부 무엇으로만 존재하느냐? 죄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 아래 파묻혔는가라는 기초를 분명히 통과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통과하셨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자랑과 안심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커다란 책임으로 와야 됩니다.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은 이 책임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해지는 싸움과 모든 이웃을 향하여 이 복음이 차별 없이 허락된 것을 인하여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남에게 관대하십시오. 자신에게는 엄격하십시오. 우리 거꾸로 신앙생활합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합니다. 자신에게는 늘 십자가의 용서만 있고 남한테 늘 율법과 계명만 있습니다. 틀리면 손 자르고 틀리면 눈 빼고 맨날 이것만 하고 자기는 70번씩 7번에 또 7승. 이건 아닙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엄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을 헛되이 하지 말자. 빛의 자녀같이 행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온전하라. 늘 그렇게 자신을 분발시키고 스스로를 근신하는 자세에서 놓지 않아야 됩니다.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왔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보고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꺼내었으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명하는 도다 라고 한 것 같이 오늘 모든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너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꺼내 내 자녀를 삼았으므로 이 일들을 행하라고 명하는 도다 라고 받으셔야 됩니다. 감사요? 특권이요. 남은 할 수 없고 신자만 할 수 있는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 영광들을 너무 거치장스럽게 생각하거나 손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자랑과 영광으로 하시고 보람으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훨씬 분발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 속에 있는 것이며 또 그리고 얼마나 높게 요구되고 있는가를 동시에 확인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와 은혜와 구원을 우리가 소유했을진대 마땅히 아버지의 온전하신 자리에 이르기 위한 오늘 자기를 쳐 복종케 하는 경건의 훈련이 요구됩니다. 은혜만 들먹이지 말고 우리에게 요구된 책임과 아니 우리의 자랑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